우리가 이제 만찬에 참여할 때 참 막 각자의 준비하는 마음들이 다 틀릴 것이고 또 때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급해서 혹시 그 시간에 다다라서 이제 급하게 마음을 추스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무거움을 위한 그런 경건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그분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지만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좀 더 그런 차원에서 엄숙함을 위해서 좀 이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 구절을 우연찮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제가 그 말하는 순간에는 제 마음에 전혀 이 화합이 안 된 경우였는데 그것이 이제 감동을 줬던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지체의 그 고백이 제 마음 안에 오랫동안 아직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바울처럼 큰 사역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분량이 다 틀리고 하지만 분명히 그 정도 사역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은 작은 구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큰 구원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겨우겨우 임하거나 급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때때로 돌아볼 때 참 너무나 미약하고 참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암만 약하게 얘기해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큰 너무나 사역들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저와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덜 부어지고 은혜가 차이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아마 제가 천국에 갈 수 없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 그대로의 그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저한테 똑같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지체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과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뭔가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질문을 외람되게 던지는 거는 뭔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다를 것이라는 생각들을 오랫동안 많이 사로잡혔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벗겨졌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구원이 똑같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만찬의 어떤 시간들에 임하시면은 소극적인 마음들에서 좀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분량과 어떤 여러 가지가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운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물론 여계시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나타낸 그 현상을 가지고 그 지체한테 접목은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겠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내 구원은 조금 작은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조금 이따 언급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다섯 가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고 잠시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만찬할 때 언급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장에 11장 그 중반절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언급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다섯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의 죽으심에 대한 선포고 또한 이 28절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한 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고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모른다고 스스로들 많이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꾸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말씀 앞에 그대로 서서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너무나 뭐 어떤 깊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빵에 참여함에 있어서 주님의 몸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된다고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30절에 보면은 조심성 없이 참여하게 되면은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 이런 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만찬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행하게 된다고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자주 언급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면은 주님을 기억함이 항상 있다면은 우리가 만찬을 접할 때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기보다는 이 만찬에 직접적으로 이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온전히 아마 연합이 돼서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간에 항상 주님에 대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어떤 주님을 많이 기억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에서 어떤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는 한에서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언급된 내용인데 아까 제가 초반절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이제 두 번 반복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성경 구절과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이제 반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명령이면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 상식선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저를 이제 거래처나 소비자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전화를 일부러 한다든지 이제 저를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죠. 뭐 견적서 밑에 가격이 틀려 뭐 만약에 문의하실 거나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은 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저를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소비자가 저보다 위이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합니다. 또 그 앞에 괜히 나타나서 뭐 이렇게 판매 설치하고 난 다음에도 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름에 판매 한 번 갔으면은 겨울에 또 한 번 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래서 저를 자꾸 기억하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자꾸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를 두고라도 몇 개월에서 또 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고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두 번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빵을 나눌 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들었는데 이것을 그런 분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어떤 이제 책의 저자가 얘기했을 때 좀 새롭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진리적으로 깊이 풀어낼 수 없지만은 그렇게 크신 분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참,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만찬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과 지혜의 깊이와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세상에서 나가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머리가 진짜 컴퓨터 같다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암만 저기에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사람을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면서 잘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을 이 만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접하고 취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정말 이 단순한 예식을 주신 주님을 저는 높이고 싶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어떤 단순한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어떤 율법적인 그런 체계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계속 캐내야 되는 지식적인 그런 층이 있다면은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주님의 진리의 깊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건 맞지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항상 계시하시길 원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때때로 정말로 정말 가난한 자한테 그 가난한 자가 제사를 드릴 때 참새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향하신 궁휼하심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지만 그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또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또한 만찬이 제정된 이후로 크고 작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이제 해왔고, 또한 우리도 지금처럼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처럼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각자, 교회도 교회지만은, 우리 각자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하신 겁니다. 이것을 어떤 책의 저자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비중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그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편지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설명하는 설교자의 초청이 있고, 다른 한 편지는 그 설교가가 그렇게 잘 설명하는 그 왕께서 친히 보낸 초대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초대장이 같은 날인데다가 같은 시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누구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피로사신 왕의 친히 초청하시는 거기에 당연히 참여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 초대장을 보냈고, 뭐 지방 자치단체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 지역에 있는 지방 자치단체장이 초청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국회의원들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밥을 먹기 원하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가문의 영광처럼 청와대를 갔다 오면 계속 3대를 이어서 아마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이 단순한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회가 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좋은 음식을 먹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되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는 만찬에 단순히 또한 이 참여한 수준에 머물면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왕의 초청을 선택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만찬에 임할 때 또 이 먼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참여한다면은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을 언급하기 전에 다른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과 16절인데요.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가서 5장 전도서 다음에 있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5장 제가 10절과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이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부분들에서도 제 감정은 좀 많이 멀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멉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이와 같으리라라고 여기면서 이 성경 구절을 언급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 우리가 교회에는 참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뭐 좋은 설교자가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모습이 있고 또한 주중에 나눠지는 저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은 수요 모임 때 이렇게 그 많은 양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진실된 중보기도가 있고, 또 국내외의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물질과 몸으로 섬기는 헌신 등 이런 교회에 참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각 위치했을 때는 참 좋은 거지만 이것들이 만찬의 주된 목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선을 해가고 난 다음에 꼭 반대적으로 이 뭔가 보상심리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 반대적인 그만큼의 이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참 제가 이 만찬의 이런 뭐 멘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참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고 나심에도 전혀 변화 없으시 그 큰 사랑으로 우리한테 똑같이 내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큰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은 참, 나아가기 참 어려운, 기질상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쓰면서도 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부끄럽고 민망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되겠지만은, 집사람이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런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집사람한테 요구할 때 어떤 것은 11년 걸립니다. 음식할 때 창문 열어라. 11년 돼서 이제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근데 그때 그게 사소한 거지만 나는 이만큼 참았기 때문에 그만큼도 화를 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너한테 참여줬는데 왜 안 듣느냐. 좀 약간 제가 집안에서 있는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언급한 내용과 이어져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돌이키고 세워지길 때까지 물론 그 영혼을 세워지기 위한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은 저한테 그만큼 선을 해냈기 때문에 그만큼 화를 낸다든가 이러지 않으십니다. 아마 제가 그랬다면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이나 어떤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뭔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저기 뭐 어떤 모자랄지라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걸 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때론 지금 간혹가다 만나는 지체지만은 제가 20대 때 뭐 공장 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지체를 쫓아서 제가 몇 개월 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지체를 보내주셨던 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체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이 아직도 있지만 그렇게 통해서 저를 찾으시려고 했던 인내하시면서 찾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하실 때 그만큼 화를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추스린다면은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지 않은 주님께 주님을 높입니다. 전 이건 좀 분명한 제 안에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고 또 뭐 다른 것들처럼 깊이 있게 뭔가 말을 풀어내거나 어법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제 안에 있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회중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억하는, 근데 우리가 이 만찬 가운데 집중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뭔가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그 시간이 각자 틀리고 자꾸 생각이 수만 가지로 갈라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이어간다든지 하면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측면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도 일종의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떤 여정 가운데 어떤 하지 못했던 것이나 또 가문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근데 어떤 이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무슨 소망을 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성품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일부분 제가 내용을 한번 그냥 언급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또한 이런 이름을 가진 주님은 우리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그 이름에 맞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적어도 이것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에서 4절 안에 내용을 읽다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름을 우리가 작년 여름 휴양회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아마 주님의 가진 여러 가지의 처한 상황 속에 있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조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읽어 나가는 동안에도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처절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그때 뵙게 됐고 참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추후에 이 흐트러짐도 없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만 살고 가시고 이 땅에서 살아셨는가. 허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이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아마 아가서 1장 1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 그 이름을 이렇게 아마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가 작년에 휴양회 때 배운 것처럼 모든 이름들에는 이제 무한한 가치가 있고 절묘한 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말 그대로 몸을 이 땅에서 드리고 가셨고 행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측량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은 66권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에 담긴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라도 배움이 없더라도 읽어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무게감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작년에 그 시간이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참 은혜가 됐던 시간이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생각이 났고 참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은혜가 되리라고는 초점을 맞춰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혜 시간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좀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좀 연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주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되지만 두 번째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상 그 15장 25절과 16절 3절 사이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 올라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장로들과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가져오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우사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행해진 일이지만은 이와 같이 이 다윗이 행한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은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과 또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를 만드시고 가진 큰 엄청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일은 이 모든 일들보다 더 뛰어난 일은 친히 희생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마 사탄이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존재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과 죄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그것은 아마 그 충격은 아마 사탄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고 성경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이 사건은 정말로 그 어떤 그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뛰어난 일입니다. 또 세 번째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알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책의 저자는 단순하게 이 만찬과 연결해서 그 글을 이제 써내라라는 걸 제가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찾고 많은 책 속에서 찾지만은 우리가 좀 전에 초반에 제가 우리가 같이 하면서 언급했던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정말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명백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증거를 보길 원한다면은 이 빵과 잔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정말로 그렇게 찍히고 떼어지고 찢어지고 또한 그 로마 병사들이 휘두르는 그 갈고리가 뼈 깊이 박히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 병사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만큼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이 단순하게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을 찢어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않아도 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빵과 잔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항상 실제를 원하고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나아가길 많이를 원하는데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실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뭔가 인도하시길 원할 때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다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제시하셔서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피가 필요가 없고 진짜 그 몸이 째지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빵이 떼어지고 잔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한테 마셔지는 그 순간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단순함에 단순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언적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 이렇게 이제 구절이 예언적 말씀과 같은 이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그것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를 이 또 언급한 구절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참 그 제가 이제 이게 잘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제가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구절들이 거기 있어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몇 번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에레미야 3장 19절과 20절 한번 살펴보시고 그 전후반 구절을 한번 보셔서 주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집중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이 청년 때 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죄된 그런 부분들과 많이 싸우려고 하고 했지만은 제가 거기에 번번이 넘어지고 이 주님 안에서 서지 못했다는 것은 제 힘으로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벗어내기가 참 너무나 힘들었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어떤 걸 끊기 원하고 어떤 것을 버리길 많이 원하는데 그러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게 해서 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것을 원한다면은 진짜 그걸 원한다면은 그것을 버려지게 될 텐데 참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이 잘 버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잔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한번 던지는 질문과 같은 것을 하면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고를 나는 슬픔의 인자가 된 것을 기억해다오. 죄인들이 나를 거역함으로 고난당했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참았음을 기억해다오. 흠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심하고 무한한 심판이 홍수처럼 쏟아졌음을 기억해다오. 외롭고 어두운 비밀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을 기억해다오. 이런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비법이라든지 뭔가를 큰 일을 이뤄낸 대가들을 보면은 그만에 분명히 비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고 돌이켜지고 주님을 향해길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곱씹어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수환 형제님께서 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잔을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진리의 영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오전 예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 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잔을 집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며 지켜 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 시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 잔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제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심을 알고 날로 사악한 현 시대에 분별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참되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참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단순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하셨다는 것을 이 단순함을 통해서 계시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자, 잔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7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시오.